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보며 신앙의 안목을 키우고 뉴스를 통해 영적인 시각을 넓히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며 시대를 함께 진단해 봅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존의 생산력과 실업사회 구조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상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업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니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반문하실 시청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의미는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노동력을 제공할 일꾼의 부족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가 붕괴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몇 년 안 가서 노동 인구를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기존 실업 사회 구조의 붕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11월 21일 매일경제신문에는 생산인구 감소 쇼크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결과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미래대응 뉴 국가인구전략보고서에 나타난 조사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화나 산업구조 개편 등의 적절한 노력을 한다 해도 앞으로 매년 2만 3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노동시장으로 편입해와야 할 필요성이 추계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것은 2030년까지의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지고 점점 없어져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는 등 더욱 혁명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용화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인구 감소 추세라도 한국은 청년, 여성, 중고령층, 유휴 노동력이 충분해서 2020년대까지는 노동력 부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 국내 인구를 통한 수급 조절은 한계가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개방적인 이민 정책 등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란 15세에서 64세까지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인구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 활동 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루어진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지죠. 서울동은 전북대 교수, 사회학과 교수는 고학력화 등으로 사무관리나 전문 직종은 인력이 초과 공급되지만 단순 노무직 등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도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부족분 일부를 외국인 인력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외국인 근로자 2만 6천 명이 추가로 들어와야 한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용 병역 자원 감소로 현재 군 병력 65만 명의 유지가 2020년부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인을 51만 7천 명으로 감축을 해도 2025년께는 인력 충원의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만일 한국의 상황이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군 병력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사실 저출산율과 고령화 인구의 증가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별 문제 아닌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사회 구조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인력과 재정이 감소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군 병력도 모자라게 되고 노동 인구의 부족으로 사회의 안정감의 위협을 받게 되겠는데요. 결국 이것은 기존 실업 사회 구조의 붕괴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구조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조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육성으로 들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린 지금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올해 들어서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이제 넘었습니다. 엄청난 인구의 폭증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말이죠. 지금 일하는 인력의 부족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또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한 명 정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아주 조심해서 아이를 낳죠. 이렇게 해서 이 일하는 생산력, 그 노동력을 가진 인구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린 말이죠. 아, 어떤 지금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과 교육, 자녀들, 청소년들의 감성이, 그들의 사상과 철학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가 붕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자연계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러할 때에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하다. 인구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노인들의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그저 사회적인 문제로만 우리가 그저 제쳐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말세의 징조며 예수께서 속히 오셔야 하는 이유 가운데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물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동력을 가진 인구들의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정말 진정한 일꾼들이 없다면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참된 일꾼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키듯이 여러분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원칙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정의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 말씀하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기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너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압지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 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하신 말씀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말이죠. 모든 장사꾼들을 다 또 제사장들까지 다 내쫓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 있으면 정말 참된 일꾼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진정한 일꾼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오늘날 이 영적인 입장에 정말 인물의 부족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노동력의 일꾼의 인구의 부족이 생겼다라고 아우성치지만 그것은 사실은 둘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런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왜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세상 경제 체제가 어려우니까,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우리처럼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아이들을 낳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정한 목자, 진정한 하나님의 종, 진리대로 말하고 사는 그런 정직한 나침반이 북쪽을 항상 가르키듯이 주의 말씀과 원칙에 굳게 서 있는 인물의 부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노동력을 가진 그런 인구의 부족이 생겼다고 말들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인구가 너무 증가해서 먹을 것이 없이 정말 기아산상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제 정말 사람이 부족하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똑바로 가르치며 똑바로 원칙에 사는 참된 주의 종들, 인물들의 결핍이 생겼단 말입니다. 세상의 노동력의 결핍이 생겼다? 그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텐데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과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인물의 부족이 심각하게 생겼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여행 중이신 목사님께서 육성으로 정말 좋은 해설을 들려주셨네요. 아, 정말 진정한 일꾼의 부족이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5일 내놓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 1인 가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65세를 넘는 고령 가구가 지난해 말 현재 298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2000년 173만 가구에서 10년 사이 7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고령 가구 중에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2000년 54만 가구에서 2010년 현재 2배에 가까운 102만 가구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고령 3가구 중에서 한 3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인 셈이죠.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1인 노인 가구가 234만 가구로 확대되어서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1인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독거 노인 중 10가구 중에 76.6%인 8가구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이 14.6%인 것과 비교하면 독거 노인 빈곤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웨덴의 6배, 미국의 2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의 2.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MBN 뉴스에 의하면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지식포럼이 열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급속한 고령화로 뽑혔습니다. MK경제뉴스를 보면 1900년까지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30세였습니다. 높은 유아 사망률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더라도 45세 이상 살아남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64세가량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자면 2009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로 조사됐습니다. 100여 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게 됐죠. 고령화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데 비해 부양해야 할 노인은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경준 리포터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베이비부머란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미국의 용어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에서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말하며 미국 전체의 26%, 약 7,800만 명을 차지합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부부들이 전쟁이 끝나자 다시 만나고 미뤄졌던 결혼도 한꺼번에 이루어진 덕분에 생겨난 이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내년부터 미국에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됩니다. 미국의 한 조사연구기관은 앞으로 19년 동안 매일 1만 명 이상의 베이비부머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데다 이미 70% 이상 써버렸고 빚을 더 얻어 주식과 집을 사들였으나 금융위기로 재산을 날린 때문에 집값보다 모기지 부담이 더 큰 사람도 많습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모습은 대형 제국의 말로와 비슷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 비용 지출의 확대로 미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 7에서 8년 늦게 베이비 부머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1953년에야 한국 동란이 휴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신생아 탄생, 페니실린을 비롯한 항생제의 보급으로 대부분의 산모 생존과 신생아가 성인으로 성장한 것은 경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성장해 시장 진입 세대에 이르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유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학업을 마치고 취직하는 연령대로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주택과 자동차 등 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늘렸기 때문이죠. 베이비 부머 세대의 비중 확대는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물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심한 물가 불안을 경험했던 이유의 상당 부분은 베이비 부머의 사회 진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1946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가 평균 45세를 넘긴 1990년대부터 호황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든든한 세력인 베이비 부머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지만 은퇴를 앞둔 거대 군단 베이비 부머들, 1946년에서 1964년에 출생한 이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면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경기 활력은 줄고 부동산 시장 등은 갈수록 침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노후가 되면은 그들이 탈 노인 연금이 없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참 문제인 것 같죠? 미국의 저널리스트 자유기고가 테드 C. 피시먼은 그의 저서 회색 쇼크라는 책에서 고령화를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 일본, 스페인, 중국 등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을 직접 취재하고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해서 책을 썼는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가장 큰 갈등은 의지해야 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사이의 긴장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스페인에서 92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한 60대 부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자신들도 이미 은퇴해서 부양을 받아야 하는 나이임에도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그들은 매일같이 어머니를 먹이고 씻기는 일상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서구적인 사고여서 한국인에게는 쉽게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갈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페인의 고령화는 남미의 국가인 에콰도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에콰도르의 젊은이들은 부모와 아이들을 고국에 남겨둔 채 일자리를 찾아서 스페인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출산율이 많은 에콰도르에서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콰도르 정부는 자국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웰컴 홈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젊은 노동자를 공급하는 개발도상국과 노동력을 소비하는 선진국 사이에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정한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 일꾼의 부족이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벌써 2010년에 각 신문마다 한국의 저출산 여파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핵심 생산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핵심 생산 인구란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0세까지죠. 그런 중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세에서 49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핵심 생산 인구라고 말합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 생산 인구는 1953만 8천 명을 기록해서 지난 2005년 1990만 5천 명에 비해서 36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핵심 생산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45년 인구 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입니다. 핵심 생산 인구의 감소는 경제 침체는 물론 나라 살림, 또 가계와 개인, 제도 등 사회 전반에 나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산층과 빈곤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사회보장제도까지 흔들리면서 100세 시대의 노후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야 하는데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자본 투입만으로는 성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DI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06년에서 2010년에 4.6%에서 2021년, 2030년에는 2.7%, 2041년에서 2050년에는 1.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곧 경제가 활력을 잃고 쪼그라든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더 들으면서 정말 곤란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특히 그 젊은 세대 가운데 여러분 노동력,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인구가 점점 줄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의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인기의 신, 성공의 우상, 또 자기만 아는 이기심의 우상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시대는 이제는 정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보던 그런 희생하던 아버지와 어머니 상은 이 젊은 세대에서 정말 그러한 철학과 그런 사상을 찾아보고 들어보기가 참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부모의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의 일하는 능력의 그런 일꾼들의 인구가 부족하게 되었다. 정말 일할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들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생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원칙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진리 위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진리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정말 사회를 정말 빛되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을 만드는 그런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어머니들의 부족입니다. 정말 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버지들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이 생겼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끼리의 경쟁력에서는 좀 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진정한 문제는 이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부모들의 결핍, 진정한 어머니의 결핍, 진정한 아버지의 결핍, 진정한 형들과 누나들의 결핍, 진정한 믿는 자들의 결핍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정말 나침반이 항상 북을 가르치듯이 항상 진리와 원칙 안에 서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사는 진정한 믿는 자들이 결핍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레미야서 7장 3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 여러분 이 몰렉신에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말이죠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몰렉신에게 어린 아이들을 거기에 불에 태워서 바치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왜 그랬습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오 그 이방 우상 어느 신이시여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저 좋은 저택 저 좋은 문화적인 삶 저런 참 그 부유한 그런 생활 아 우리도 그러한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당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를 바칠 정도까지 그 세상의 번영과 출세를 원합니다. 그 물질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몰렉에게 어린 아이를 태워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의 우상이었습니다. 인기의 우상이었습니다. 명예의 우상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우상 이기심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번영과 물질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일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의 현상이 생겼다. 그것은 둘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우상적인 잘못된 교육관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학원을 10개, 12개씩 다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다 불에 멸망할 텐데 아무리 그 아이들을 훌륭한 재물을 얻는 그런 기계들로 훌륭하게 키웠다고 할지라도 성공적인 비즈니스맨과 교수로 키웠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린 정말 이 세상을 복음과 진리로 환하게 하고 남들을 위해서 축복이 되는 인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인간 정말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간 아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의 그러한 인력의 부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아 산업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일하는 일꾼들이 부족하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탄식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진실된 자녀들을 올바른 참된 교육으로 교육시켜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나라와 사회가 피폐하게 된 것입니다.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진정한 주님의 종들과 일꾼들의 부족 현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탄식하며 울 때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의 부족의 현상을 위해서 단식하며 울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해설을 듣는 동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정말 핵심 생산 인구의 일꾼의 부족으로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